유명한 작품 중에 마지막 입새라는 작품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한 소녀가 병에 걸려 아픕니다. 그리고 신음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이 소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소녀는 삶의 의욕과 희망을 되찾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마지막 입새라는 작품입니다. 최근에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좋지 않는 소리들이 너무나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문을 봐도 방송을 들어도 마음에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뉴스가 없다는 거죠. 또한 답답하고 슬픈 소식들만 연이어 보도되는 그런 우리 뉴스나 아니면 우리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또한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살해하고, 테러와 또한 전쟁의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20대 젊은 부부가 3살 된 자기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거실에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군다고 구타하고 감금해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사라진 세상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무런 삶의 의욕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 마치 마지막 입새의 그 주인공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진 채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배엄한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삶의 의욕을 다시 한번 또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장에 마지막 입새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고 죽어가고 있던 이 소녀에게 삶의 의욕과 희망을 되찾아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희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었던 이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되찾아 주는 그런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할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세상에 희망을 주었던 교회.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심어 주었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초대 교회 중에서도 매우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사라진 채 방황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러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합니다. 한 3주 정도 머물다가 밤중에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해지고 사역들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역을 방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한 채 3주 정도 사역을 하고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그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환난으로 겪고 있었다는 거죠. 협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이방인들도 아닌 평소에 그들과 절친했던 너무나 가깝게 잘 지냈던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가장 아끼고 또한 가까이 지냈던 그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위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고자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식이 이 양정 땅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널리 퍼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복음의 사역들이 비록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소식들이 이 양정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넘어서 세계 끝까지 퍼져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는 자들이 닮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그 모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이 되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바라보면 교회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칭찬 후에 뭔가 고쳤으면 좋겠다. 이단을 조심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너는 우상을 버려라 라는 그러한 충고의 메시지가 항상 뒤에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떠한 충고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 모범적인 믿음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그런 내용 또한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굳건히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세요?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런데 이 세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특징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은 눈에 보이는 그런 내적인 그런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 수고, 인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로 영접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하는 믿음을 모르고 있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먼저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발견하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속에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현장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로 믿고 고백하고 또한 날마다 내 주를 향해 달려나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발걸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의 현장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이런 모습을 왜 주십니까? 왜 이런 환란을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우리의 불평불만만 내놓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아니면 또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결론은 누가 내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맺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현장들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그것을 삶의 현장들의 믿음의 역사로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들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수고는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는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는 역사보다 훨씬 힘이 들죠. 주변에 힘든 일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수고를 했느냐? 세상의 것들을 향해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랑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 교수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과제를 던졌습니다. 빈민가에 있는 청소년 200명을 찾아가서 그들의 생활을 조사해서 과제를 올려라. 이렇게 과제를 올렸습니다.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곳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아무런 비전도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사회학 교수가 우연히 그 보고서를 보고 학생들의 그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다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200명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다시 그 학생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생활을 적어 보내라.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하고 과제를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사망을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20명을 제외한 180명 중에 176명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직업도 보니 변호사, 의사, 사업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 보고서를 보고 이 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비전도 없었던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변호사, 의사, 사업가, 상류층으로 속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 모두가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어느 한 여 선생님이 오셔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나의 모든 삶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이 여 선생님이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문소문해서 그 여 선생님을 만났는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새 소망과 새 희망을 주고 그름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여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너무나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면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수고 없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수고를 하되 세상적인 가치관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양정교회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탄자니아 단기 선교팀들이 열심히 탄자니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내가 가서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만지면서 그 속에 참 평안과 참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4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건강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과 인내는 따로따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그러한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공의로 심판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저 주일이 되니 예배 드리는 그러한 습관에 의해서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고백한다지만 내 삶의 모든 생각들은 다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있고 세상의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러한 소망과 희망도 없이 희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주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사라진 세상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은 역사를 지닌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라는 한 도시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딱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협박하고 환란을 주는 그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결코 식어지는 믿음이 아니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었다.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견고히 바로 세우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전해주는 교회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는 몇 년의 역사를 지닌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우리 양정교회 몇 년인지 아십니까? 우리 2부 때는 한 번에 맞추시던데. 네, 우리 양정교회는 64년의 그 신앙의 여정들을 달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긴 역사를 지닌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느 곳으로 봐도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전진하고 새롭게 큰 힘을,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양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정교회 세상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 성도들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십니까? 네, 오른쪽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오랜만에 크게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거룩함의 즐거움을 더불어 누리는 교회. 이 표어로 시작한 지 우리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7개월 동안 여러분의 신앙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거룩함의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또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었습니까?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마음에 안타까운 그 부분들이 많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이런 사역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몇 가지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 셋째는 치유와 감동의 사역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넷째는 사도 세우기를 위한 힘쓰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다섯째는 섬김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에 힘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사역의 가치를 가지고 2017년 하반기를 위임 목사님의 비전의 그 방향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감동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쏟는 그런 예수 사도를 세움으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낮아짐의 모습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한 해, 희망을 전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온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승리하며 기쁨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